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에베소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 8절에서는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그런 말씀, 사실은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고 빛의 자녀들로 사는 삶, 전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큰 논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자,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 15절을 보니까 15절과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서 지혜 없는 자가 차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또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 삶을 통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세월을 아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지혜는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 주게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다 해서 다 이렇게 구원의 삶을 자동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또 신앙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그 행동이 삶이 되고 삶이 인격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고 이게 습관화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그냥 부지런히 살라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1분 1초를 아껴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아도요,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지 않는 시간은 헛된 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라는 이 단어는 속량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속량. 속량이 뭐예요? 값을 주고 치르고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값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 주고 산대. 이게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시간을 돈 주고 구입한 아주 값진 상품처럼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정말 핸드폰을 사고 노트북을 사고 값진 것을 샀는데 이걸 값지게 사용하지 않냐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아주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샀는데 그걸 쓰지 않으면, 그 용도에 맞게 쓰지 않냐면 얼마나 아까워요. 세월이 마치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속량은 값을 치르고 내 것으로 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주님이 속량하셨기 때문에,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세월을 우리가 값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값있게 써야 되는데 이 값있게 쓴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쓸 때 가볍게 쓰는 것이죠.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순식간에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거룩하고 선하게 성량하지 못한 이 시간 쓰게 되면 시간을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게 되면 이 악인의 소유로 흘러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쓰지 않냐면 악한 악인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부지런히 살라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24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시간은 정말 세월을 아낀 정말 알차게 쓰는 시간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님의 뜻이 아니면 너무 정말 허망하게 가버리고 그것이 악한 자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또 성량이라는 의미 속에는 무언가 매여 해방을 바라는 대상, 무언가 매여 있는 자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이 시간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도구로 쓰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 속에 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회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포착하여서 우리가 1분 1초 그런 한 시간이 됐든지 하루가 됐든지 1년이 됐든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될 때 이거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세월을 아끼고 있는가?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자 1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거 방탕한 것이다. 방탕하다는 것은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요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뭐 직장생활을 하다가 술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거 보통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주님께서 하여튼 선악과 외에는 모든 것을 먹도록 허용했으니까 술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분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구절을 보여드리는데 이 몇 구절 보면 아마 정내미가 뚝 떨어질 것입니다. 먼저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 말씀을 한번 뭐 스크린을 보고 뭐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직접 찾아보셔도 됩니다. 잠언 23장 이제 29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쭉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재앙이 누구에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뇨? 아직 넘기지 말아보세요. 자 거기 29절을 보니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또 상처, 붉은 눈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혼합한 술이 뭐냐면 요즘 말하면 폭탄주입니다. 폭탄주. 그래서 이 폭탄주라고 이제 조리 드라마 보면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맥주와 소주 뭐 양주를 섞어서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이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에게 29절에 나오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붉은 눈이 있다 그랬어요. 자,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게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 포도주는요 술술 넘어간다 해서 아주 순하게 넘어간다. 이게 이 순한 술, 맥주, 포도주 아주 순하게 넘어가죠. 넘어갈 때는 순하게 넘어가는데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32절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순하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술이 결국은 나를 쏠게 될 것입니다. 뱀같이 쏠게 될 것이며 독사같이 쐬게 될 것이다. 자,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눈에는 이상한 이제 그런 것이 보일 것이고 또 구부러지면 어쩌면 이렇게 성경은 참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말아야지 이제 말이 혀가 이제 꼬이는 거죠.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34절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마치 그냥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예, 술 마시면 그런다 하죠.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아마 여러분 많이 느껴봤을 겁니다. 자, 35절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까지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상하게 하여도 감각이 없고 그래서 쓰러지면서도 전봇대가 자기를 때린다고 땅바닥에 자기를 때린다 그러기도 하고 다시 술을 찾겠다 해장술을 찾는 거죠. 술이 또 술을 먹는 거예요. 해장술을 찾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거 보면서 야, 주님은 정말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잘 표현했다. 여기는 그렇지만 그런 이제 술이 이렇다는 겁니다. 술이 결국은 나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6장 9절에서는 우상 숭배자를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여기 10절에서는 도적, 그 다음에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한 자, 속여 빼앗는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와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던 거예요. 술 취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 그러고도 술 마시고 싶겠습니까? 정남인가 뚝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데 뭐 술 한 잔쯤이야 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열 잔이 되고 결국은 그 술 때문에 술 취하면 이제 제일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의하면 성령 충만을 방해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대조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은 결국 우리를 무절제와 방탕으로 이끌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결국은 이 술은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허송 세월 보내게 합니다. 그 술 마시는 동안은 적어도 그 술 마시고 취하는 동안은 정말 마귀에게 주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렇게 써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에 잠기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충만한 분량의 그 충만해질 때까지 예,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더욱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판단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한 대신에 성령에 취하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을 어떤 신비적인 능력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는 성령의 능력에는 우리가 신비적인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19절 봐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정말 내 안에서 내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찬송하는 막 노래가 나오고 흥에 겨워지고 이 찬송 서로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만 내 그 찬양이 흥얼거리고 내 콧소리로 나온다. 그냥 찬송하고 싶다. 그러면 이건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아, 성령 충만하면 그런 상태. 성령에 취하면 그런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자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고난 속에서도 형편이 그리 감사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찌 감사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감사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같은 내가 조금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면 아, 그 과정 나를 따듬어가는 과정으로 여겨질 때 그것도 감사가 되는 거고 정말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은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도 물론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포함되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찬송이 나오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고백이 된다면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내 안에서 내가 당한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은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 그랬어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오늘 또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인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망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 도대체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막 이런 마음 원망과 불평이 생긴다면 이거는 지금 성령 충만이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세월을 아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또 마귀에게 빼앗기는 그런 마치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와서 주워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귀한 것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은혜와 그 복이 결국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세월을 아끼는 가장 큰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주님 성령 충만이 내게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찬송케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게 할 줄 없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